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어떤 지도력,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이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 인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고, 정말 여기 기록된 대로 이 말은 참된 말이에요. 정말 이게 필요한 이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보려는 이런 소원을 갖는 거,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귀하고 이런 그 선한 그런 마음인데, 성경은 사람이 그렇게 그걸 원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인품과 인격이 교회를 이끌 만한 그런 사람으로 먼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으로 검증이 된 인품, 그 다음에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되고, 이거는 본인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그런 항목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교회를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 16가지 표준 지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강의의 10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감독, 영어로 이제 비숍이라고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로, 엘더, 그 다음에 목사는 패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동일한 사람이 행하는 그런 그 직무, 이거에 대한 서로 다른 그런 표현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든 침례교 목사든 이거에는 다 동일할 거예요. 감독은 말 그대로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시면 오버시어라 그랬어요. 사람들 위에 오버, 저 위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감독하고 그 다음에 치리하고 하는 이런 책임을 맡는 이런 사람, 그걸 감독이라고 이제 표현했고, 장로는 엘더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뜻이. 그런데 그럼 나이가 많아야만 목사를 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연륜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륜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연륜도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이제 장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행할 때 장로회가 나오는데, 장로회, 이 장로회는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안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목사가 장로니까 그런 그 교단의 무슨 장로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 이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이제 안수를 줬다, 임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쓰는 그 신학교회사 그 책에도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했지만 미국의 남침례 교회가 어느 면에서 가장 큰 교단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장로교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 목회자를 교단이 임명하면 그러면 장로교단처럼 천주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목사를 개교회가 인정하면 그거는 교단이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가, 저기 지금 디모데에게 장로회에 샜다고 안수를 줬다고 하는 건 개교회가 줬다는 거예요. 개교회.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남침례 교회는 절대 교단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도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를 임명하는데, 그러면서 6절에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서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와 경험을 갖추어서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감독하고 지도하고 올바른 데를 이끌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 말로는 이제 포이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포이맨이라고 한 말이 다른 데서는 다 목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 할 때 그 포이맨이에요. 다만 교회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패스터로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패스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에 있는 자신의 몸, 이 지역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줬다. 그래서 거기 목사가 나옵니다.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감독은 지금 감독교회 이런 데 목사들 위에 저 위에 모든 걸 다스리는 감독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비숍이 영어가 번역이 될 땐 감독으로도 번역이 되고 주교, 천주교에는 그걸 주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무슨 사제들이 있는데 저 위에 주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은 한 지옥교회를 담임해서 그 지옥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3장 나오는 그 감독의 자격과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장로, 감독의 자격을 비교해 보면 이 두 단어가 똑같은 그러한 그 직무,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학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학교회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교회에는 딱 두 가지 직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집사고, 디모데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지 저 위에 누가 꼭대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교회를 이게 치리하고 하는 교단이니 교황이니 뭐 이런 거 신학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여러 명의 장로들이 교회에 있었고 이들은 다스리는 일, 행정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사 이야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목사는 꼭 복수가 돼야 되느냐, 여러 명이, 장로가 여러 명이 있어야만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교회에 한 목사가 있어도 되고 여러 목사가 있어도 된다. 단수든 복수든 그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거를 반드시 법으로 꼭 단수해야만 된다, 복수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경은 대단히 유연합니다. 그 사람을 장로로 부르든 감독으로 부르든 목사로 부르든 그건 교회가 정해서 이제 하면 될 그런 문제예요. 근데 한 가지 성경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자는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가서 보시면 2장 8절에서 15절, 특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12절, 더욱이나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 창조의 짓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절에 가서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여러분 지금 장으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이게 2장, 3장이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 기록할 때는 하나로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맥락이 뭐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남자를 지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영어로 if a man desire, man이에요, man. man은 woman,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역성경처럼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남자, 여자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사람으로 번역해 놓으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아예 구체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런 문제에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침례교회를 하고 특별히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을 삼고 있는데 미국의 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든 남침례교회든 아주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자는 목사를 할 수 없다. 미국의 제일 큰 어느 면에서 이런 기독교 교단이 제일 큰 게 침례교거든요. 침례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아예 안수 자체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우리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무슨 인권운동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갖고 인권운동을 한다 그러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제일 인기 없는 그런 거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더니 침례교에서 뭐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지미 카터가 남침례교를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교단에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바보 짓을 하거든요. 그게 바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인기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거를 인권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권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이게 성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런 거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와서 남침례교회 이 교단이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난 떠나겠다. 그 교단이 뭐라고 얼마든지 떠나시오. 그렇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그 역할의 구분은 가치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다 평등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누구나.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거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면에서는 동등하지 않아요. 역할이 이제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이 남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문화적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21세기 뭐 페미니즘 이런 시대 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고 이런 걸 고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성경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감독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하나님은 옳고 그 다음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무슨 뭐 성차별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시대의 어떤 압력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늘 기억을 하고 이런 거 지킬 때 그게 뭐예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좋은 공동체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제 7절, 여기에는 16가지 목사의 기준 아니면 자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사도 여기 나와 있는 16가지 표준 기준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걸 표준 기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위얼스미 목사님의 그 주석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얼스비는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그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가장 잘했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목회, 설교 이런 거에 거의 1등을 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20세기를 우리와 함께 살면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았던 그런 그 위얼스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그것도 그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시면 그냥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7절까지를 딱 가서 보시면 기준이 16가지입니다. 기준이. 네,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가서 보니까 감독은, 이제 감독은 나오는데 감독이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독 이렇게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되면서 천주교회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프리스트, 제사장이 있고 저 위에 주교가 있고 그런 걸로 비숍이라는 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이 타이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 지역교회 감독이 됐는데,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내다 보니까 감독님 하니까 여러 교회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 저 위에 있는 그런 주교, 감독으로 이게 바뀌니까 성경의 의미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천주교 주교로 이해하거나 성공의 감독으로 이해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장로는 유대인들과 같은 전통을 또 반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감독이나 아니면 이런 장로 이걸 대체할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패스터, 제일 좋잖아요. 패스터, 어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런 다른 의미가 꼴을 먹여주는 사람, 교회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 이렇게 해서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목사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교회를 치리하는 패스터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를 거치면서 한 교회의 그 감독, 장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붙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다. 즉 사탄이나 불신자들이 목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붙잡아갖고 교회와 복음을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정적인 약점이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목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또 더구나 공적으로 수치가 되는 그런 죄를 이렇게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안 된다. 왜 그러냐? 목사 역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신앙인이 아니고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의 말, 행동, 가정생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반드시 must란 단어를 쓴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습관, 뭐 말버릇, 돈 문제 이런 모든 게 교회 전체를 향한 비방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약점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해도 정당하게 흠을 잡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못 이해해갖고 그러면 비난을 받을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비난 많이 하잖아요. 올바르게 해도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근거가 하나도 없다. 저보고 100억을 벌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억.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다 팔아도 100억이 안 되고 30억 했는데 그거 다시 제가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100억을 제가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이와 같은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검증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검증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투명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다. 아, 그러면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아내 하나만 있으면 목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목사의 직무가 남자에게 맡겨진 직무이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가정생활이 예, 정결하고 안정된 그런 가정생활이어야 된다, 이거 지금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여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을 이 아내에게 얼만큼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인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결혼 한 번만 했으니까 목사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아, 목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아내가 먼저 소천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목사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결혼의 횟수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태도, 예, 그 다음에 현재의 삶과 상태, 예, 이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결혼 교리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 의미가 여기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특히 자기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고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를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조건을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 깨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고, 이야기는 영어로 vigilant,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은, 아, 잠에서 깨어나서 낮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낮에 깨어있으니까, 밤에는 자고, 그런 의미의 깨어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상태, 즉, 예,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사회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늘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보초를 쓸 때 적이 몰래 들어와서 공격할까 안 할까 어떻게 해요?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경계심을 가지고 보초를 서며,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고 보초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야 목사가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인간의 연약함을 잘 파악을 하고,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목사로서 이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초를 서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경계 태세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태를 비질런트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타협하게 됩니다. 자꾸 조그만 거 타협하고, 그럼 조금 더 큰 거 하게 되고, 더 큰 게 하게 되고,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자꾸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되어 나가면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상태,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되면 목사가 영적으로 무딘 상태가 되고, 목사가 영적으로 무디면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럼 그것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올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도들 제대로 대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여기 단어가 이제 소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소버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원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예, 처음에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분별력이 있는데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분별력을 잃게 되거든요. 분별력,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람들의 반응, 외부 반응, 외부 사람들의 어떤 압력,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확신 이런 걸 바꾸는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목사가 되면,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저도 참 이게 목사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이게 됐는데, 정말 어떨 때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대단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참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이런 일을 할 때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결정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했으면 우리 교회 지금 1,000명이 아니라 6,000명은 있었을 거예요. 이 교회에 예배당 더 크게 짓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나간 사람이 5,6천명이 넘어요. 여기 왔다가 나간 사람이. 예. 그 왜 그래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뭐 그게 상처가 되라고 얘기한 건 아니면, 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오늘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그게 또 상처가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되는 분이 있잖아요. 난 지금도 방언하는데, 예, 그거 왜 목사가 아니라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가 계속 집요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본인 양심에 저촉이 되잖아요. 이 교회 오니까 이거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방언은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게 이제 목사가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고 그러면 실족하는 그러한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은 끌어들일 수 있어요. 다 수용을 하니까.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이런 거 해서 거기 투표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다 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오른쪽의 가치, 올바른 거 인간으로 살아야 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목사가 해야지 다 좋습니다 하고 들어오면은 안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분들은 왼쪽 교회 가서서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그렇게 권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야 여기 남아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런 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제가 아침에도 테슬라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에게, 아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인간의 자유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좀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자, 그러려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행실이 바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실이 바르고. 이 말은 목사의 삶이 질서 있고 정돈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하는 거하고 이게 괴리가 벌어지면 안 된다, 깊은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뭐가 질서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내나 아이들 대하거나 할 때 그냥 완전히 개차반이 된다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행실이 바른 게 아니에요. 행실이 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는 그 진리와 사는 모습 그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이든 사회든 아니면 교회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단정함,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머리 잘 뭐 바르고 옷 잘 입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양복 입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예.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외적인 단장만을 이야기하고 그게 바른 행실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사용하는 거, 인간관계, 말 절제하는 거, 삶의 구조 전체가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질서 가운데. 그래서 목사의 삶 자체가 그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Given to hospitalit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문자적으로 낯선 자를 사랑하는 거 이런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방문을 가고 나면 지금처럼 호텔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추천서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는 거 힘쓰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의 가정과 삶은 닫힌 공간이 아니고 열린 공간이 돼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집을 잘 개방해야 되는 거죠.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집만 오픈하면 안 되고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집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여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혼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는 분들 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좀 이야기합니다. 일단 자기 집을 좀 오픈하고 잘 초대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집 오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오픈할 줄 알아야지. 저 사람 완전히 크렘린이야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모든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완전히 모든 게 신비에 갇혀 있다. 많은 한국 목사들은 신비에 갇혀 있길 원합니다. 예.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난 목사기 때문에 따로 차려달라 그러고. 어느 교회 목사는 주방장도 아주 따로 고용을 해서 목사를 위해서 식사를 따로 만든다 그러고.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손님 대접하는 걸 즐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하는데 바울 식탁은 저쪽에 따로 밥 따로 고기랑이하고 착 이렇게 차려주고 니들 알아서 먹어라. 바울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2절 끝에 이제 나옵니다. 목사의 핵심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본질적으로 가장 큰 직무가 말씀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거를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치는 재능을 말재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재주. 말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뭐 사람 웃기는 말이고 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말재주 가지고 막 사람도 웃기고 하는 그런 목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누구하고 가서 비교해 보시냐 하면 바울이 저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천박하게 뭐 웃겨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거기에는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목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면 그럼 결국 본인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 탐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목사.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근래에도 뭐 책도 쓰고 뭐 하면서 이제 계속 보거든요. 또 레위기 이제 거의 다 이제 작성을 했는데, 레위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결국 또 가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뭐라는 걸 딱 봐야 되거든요. 지금 디모데 전서도 강해를 하는데 이 안에 제가 알지 못하던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강해를 하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이거 공부하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된 거를 기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3장 3절에 가서 보면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목사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고 양떼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술을 마셨다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난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어서 잠언 가서 보면 그런 사람에게만 독주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가서 보면 뭐 술을 한번 먹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죄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이냐, 교회의 대표란 말이에요. 교회의 대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양심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전체 성도들의 그 양심,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그러면 본인이 실족하게 되고, 본인이 실족하게 되면 교회 성도들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사는 술을 그냥 안 먹겠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먹겠다고. 강단에서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술을 먹고 절제를 못하면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 윤리 규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삶이 얼마나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분별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지요. 그래서 뭐 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먹었다,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러한 자유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3절에 가서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고, 야, 이거 목사의 조건에 구타하지 아니하고가 들어 있거든요. 예, 가서 보면은 3절에 no strike, 여러분 스트라이크 하는 거 이렇게 스트라이크, 이게 스트라이크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예, 구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꼭 육체적인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매사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말과 태도가, 또 저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목사가 위협적이고 너무 권위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때리진 않았어도 그 말과 태도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양을 다루는 사람이지 힘으로 양을 제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폭력이나 위협적인 자세에서 나오지 않는다. 왜 목사가 그렇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말 그대로 말씀으로 양들을 설득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위협적인 자세,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게 강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열 번째, 목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목회 사역하는 거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거를 생계 유지를 위한 이런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질 문제, 재정 문제는 지도자의 인격을 가장 쉽게 나타나는 그런 영역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직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개인적인 어떤 이득보다는 양심을, 어떤 소득보다는 사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책임을 앞에 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참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들의 다수, 적어도 90% 이상이 평균 임금 이하를 받습니다. 참 슬픈 그런 그 현실이에요. 뭐 교회에 무슨 비리가 많다, 뭐 목회자 이런 게 얘기 나오는 건 다 소수의 대형교회 그 목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실제 한국교회 대다수 목회자, 아마 제가 90이라고 얘기해도 아마 95%는 그런 교육을 받고 같은 나이에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 봉급을 비교하면은 그 봉급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사례비 이런 거를 교회가 결정할 때도 목사가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지나치게 적게 받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목사의 교육 정도, 그렇죠? 또 목사의 경륜, 목사의 나이, 또 목사가 애가 10명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둘만 사는 목사하고 그 주는 그런 그 교회 수준은 이 사례비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 그걸 벗어나면은, 특히 대형교나 이렇게 돼서 그걸 벗어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목회자로 전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집사들이라든지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상식적인 그런 그 수준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회도 힘을 써야 되고 목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인내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교회 이런 그 사역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들 문제예요. 사람들. 그거는 뭐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비판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이제 느리게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한데, 중요한 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선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변화가 느리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고라고 하는 그런 이런 조건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바울서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사람이 다 견뎠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인내하고가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목사는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목사는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늘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싸우는 태도로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과거에 이제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이 좋아도 개혁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개혁 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말다툼을 일으켜서라도 이 진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는 진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팩트를 얘기를 해야지, 팩트가 아닌 거를 그걸 비틀어갖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결국은 이단 판정을 받고 그것이 결국 여기까지 미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저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지금 매도가 돼서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다툼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제 처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한다. 너무 훌륭한 말씀이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줬잖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 지키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지켜야 될 표준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걸 보고 정신 차리고 다시 좀 지키려고 노력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13절에는 13번째는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돈에 대한 욕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돼서 교인 수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참 목사들이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명예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그래요. 무슨 위원장, 뭐 이사장 뭐 해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야 등등 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여기 나오는 탐욕은 겉에 드러나는 거 말고도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탐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명예 하나 차지해 보려고 뭐 2026년 뭐 교회 뭐 거기 위원장 맡고 뭐 이러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자기 확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한다. 침례자 요한처럼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의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14절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데 가정보다 훨씬 큰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끄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자식들을 둔 사람이래야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뭔지를 알고 가정을 치리할 줄 알아야 그래야 교회를 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그 미국인 형제가 찾아왔는데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미국의 스티븐 앤더슨이라는 목사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스티븐 앤더슨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가서 다 찾아갔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메일 보내주고 우리 교회는 이제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좋지 않은 영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좋지 않냐? 이상한 교리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 큰아이들 셋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주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인데 말씀만 전한다 그러고 추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해서 요새 뭐 트위터 이런 글에 올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남자가 또 화가 나 강단에서 우리 자식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놈들이 나쁜 놈, 이런 방식으로 목사가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예. 이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된다. 예,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나쁜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편지를 썼어요. 그 형제님께.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저한테 답을. 그게 목사의 의무죠.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 오지 말라고 한 게 그게 목사의 의무입니다. 예. 다른 걸 갖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직격탄을 딱 쏘았어요. 오면 안 된다. 예, 우리 대단히 불편하다. 교회 그런 거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예, 그랬더니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초신자는 안 된다. 이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무가 상당히 고도의 이런 판단을 요구하고 하는 건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금방 목사가 되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정죄, 마귀,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마귀의 죄가 교만죄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 첫 번째 죄가 교만죄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신들처럼 되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절대 초신자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지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예, 말씀을 듣고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오자마자 무슨 재능이 있으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16째,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결코 세상에 눈치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해야죠. 예, 올바른 걸 말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좋지 않은 일로 분신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목사가 잃어버리면,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면, 그럼 그 목회 사역이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제가 16가지 목사의 기준 아니면 자격을 이런 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해갖고 아 이게 기준점이니까 0점부터 해서 100점까지 해서 뭐 90점 넘어가면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합격이고 그 밑은 탈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 시험 문제지가 아니고 방향 표지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지가 아니라 방향 표지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 그쪽 방향,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려면은 방향 표지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 표지판, 그 방향 표지판이 여기 남아있는 16가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자격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한 번에 이 모든 거 다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은 없고, 그렇죠, 목사나 교회의 리더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준을 준 거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기준을 잃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성도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면 거기는 성도들이 해피하고 기쁘고, 그렇죠, 성경적인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 확신에 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포함해서, 이건 목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은 이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기준을 말 그대로 표준으로 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준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노력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목사가 저도 앞으로 더욱더 이 말씀을 더 기억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 아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16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듣기 싫어도 좀 들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좋은 목사가 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합력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